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같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설교학입니다. 설교학인데 이제 마지막에 설교는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수님이 저희를 미국 교회로 데리고 가셨어요. 치노 쪽에 있는 미국 교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첫 번째 주는 본인이 설교를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앉아서 이제 손으로 쓰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히 교수님의 설교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명씩 이제 그 교회 가서 저녁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친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셨던 설교의 성경의 본문이 어디였는가 하면 시편 23편이었어요. 제가 흉내를 조금만 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피시고 나서 보지도 않고 외우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ed. 이러고 한 30초를 눈을 다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그 문구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 나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가 아니에요. 시편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었고요. 회중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쓴 그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곡으로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을 읽을 때에도 성도 한 사람이 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혼자서 성경을 읽고 나 혼자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의 그 공동체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하는 말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단어가 두 글자로 뭐라고 바뀐다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나 혼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둘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4남매입니다. 근데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저하고 연년생인데 저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제 동생은 저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나 엄마 똑같은 엄마 아빠의 아들 맞고 이 사람도 내 동생도 똑같은 엄마 아빠의 아들은 맞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야. 요즘 그렇게 사는 형제들이 세상이 험악하니까 그런 집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뭐 법적으로 가서 허락을 받고 공증을 받고 이거 안 해도 그냥 형제예요. 그냥 형제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권사님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권사님은 싫어도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는 나와 성도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예배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제가 그렇게 주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정말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가 시편 저자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예요. The Lord knows us.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아니 많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다 읽지는 않겠지만 2절과 4절만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내가 감람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네가 이 감람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노란색 옷을 입었고 내가 머리를 물감을 들였고 내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 겉에 있는 스펙을 아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속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로 아는가 하면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음매기주거가 나타나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 제목인데 무슨 영화 제목을 그렇게 길게 하는지 이거 외우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너 지난 여름에 너 무슨 짓거리 했는지 나 알아. 아마 이게 영화 제목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우리 권사님 제일 좋아하니까 앞에 앉으셔서 권사님 어젯밤에 무슨 짓 했는지 더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뉘앙스가 잠시 이게 참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아유 지난밤에 그러셨군요가 아니라 권사님 지난밤에 무슨 짓 했는지 저 다 알아요. 그러면 뭐 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내가 무슨 짓 했지? 라고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이제 요즘 아이들은 3살, 4살 때부터 이미 다 바삭해가지고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말에, 아빠 말에 안 속아요. 근데 아직은 한두 살 정도 되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넘겨 짚을 때가 있죠. 아이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짓 했어? 근데 엄마가 못 봤거든요. 근데 너 무슨 짓 했어? 그래 놓고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그러면 애가 음매기주거하고 귀꼬리를 내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러는데 욥이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침을 삼키는 꼴깍하고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단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또 그러고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7절에서 감히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을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가끔 우리들도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면 편안해요.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속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떼를 아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그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는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계세요. 단순하게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픈 상태,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상태,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까지도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He's everywhere. He's in everywhere.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어디든지 임재하고 계시고 어디든지 나타나실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신들을 믿습니다. 제가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로 가볼까요? 고대 근동사회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말고 그 옆에 있는 나라 민족들도 신들을 믿었어요. 영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항상 자기들의 영역 안에 그 땅 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지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신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잠을 잤다가 깬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로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꿈을 꿨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다 있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주시면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몰랐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단을 쌓고 거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요. 예를 들면 용왕님. 용왕님은 어디만 계세요? 용왕님이 하늘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나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용왕님은 바다에 있고 산신령이 뭐 바닷속에 있다는 얘기 저 안 들어봤거든요. 산신령은 어디 있어요? 산에만 있고. 근데 전라도에 있었던 산신령이 평안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 산신령 따로 있고 평안도 산신령 따로 있고 그래서 신화가 나오는 거 아니 진짜로예요. 진짜로 그래서 설화가 나오는데 전라도에 있는 산신령을 믿는 사람이 평안도를 가게 됐거든요. 평안도를 갈 때 자기를 좀 지켜달라고 산신령에게 빌어요. 그래서 산신령이 따라간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평안도 들어갈 때 평안도에 있는 산신령에게 허락받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토속 종교에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He is everywhere.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9절과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유학을 가고 내가 장사를 하러 가고 출장을 가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계시고 거기서도 나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먹고 친구들과 티 한 잔을 마시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라고 하니까 아 근데 잠깐만요. 여기는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에? 죄 짓는 자리. 죄 짓는 자리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지을 것도 같으니까 오늘은 저 아랫방에 내려가 계세요. 사랑방에 내려가 계세요. 그리고서 문 걸어 잠그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그 예를 비유를 세 가지를 드는데 하나가 잃어버린 한 마리,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시겠구나. 지금 이 4절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같이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거예요. 설령 물가로 나간다 할지라도 평안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편 139편만 해도 후반부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세요. 여기에 그 모터사이클, 그 우리 한국의 유명한 아주 멋있는 영어 단어로는, 유식한 영어 단어로는 오토바이라고 하는 거를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오토바이가 뭐가 있습니까? 할리 데이비슨이잖아요. 그 할리 데이비슨은 그냥 이 머플러 소리, 이것 때문에 이게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할리 데이비슨을 만든 사람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토바이를 만들겠다고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이 그 작품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 작품은. 사람은 그래요. 지금 아무리 성공했다고 그래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안 되고 목적에서 이탈되고 그러다가 오늘날 온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그 계획과 목적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되면 이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로 돌아가는데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충. 그런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한 30년쯤에 사역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나라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좀 설교해라. 네가 좀 가서 경고를 좀 해라.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돼요?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쟤네들 본래 말 안 듣거든요. 나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선 거절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I have a purpose on you. 내가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 손발 다 들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분명히 멸망할 거를 아니까 울 수밖에 없었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만드심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나니까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각자가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작은 목적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죠. 그 공통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라 앞에 자막을 아예 안 만들었어요.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가정을 이루든, 어떤 것을 먹고 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말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삽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우리 목적이 있어요. 삶에 목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일터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아멘 한번 하면 빨리 끝날 텐데 맞잖아요. 근데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4절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시거나 또 여행 중에 방문하신 분들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매년 1월 첫째 주일 혹은 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은 새해가 시작하면 꼭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험이 안 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헌금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건물 유지하라고 드리는 돈이 아니라 밥값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이것과 맞추어서 우리의 헌신을 한번 짧게 짧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앞에 자막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 한글말은 한글은 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God provides what you need. Not desire. 너희들의 욕심이 아니라 what you need. 여러분들의 필요를 in richest gloriou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필요 가운데는 고통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 growing pain이라는 게 있죠. 성장통이라는 거 있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하려면 시험 쳐야 되거든요. 그 시험 치고 시험을 공부하는 그 과정이 성장통이기도 하죠. 근데 엄마 아빠들이 야 차라리 대학까지 말고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는 엄마 아빠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떡하냐. 코피를 펑펑 흘려가면서 이 고통을 갔는데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대학 가야 되니까. 왜? 직장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환난 싫어요. 고통 싫어요. 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This is what you need.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도 주세요.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재물도 주세요. 아세요. 그런데 재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아세요. 우리가 돈을 법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농담이 절대로 아니고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대박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건 나 같으면 열댓 번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정말로 돈 버세요. 그런데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뭐까지 아시는가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까라고 하는 내 관심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물을 내가 벌고 이 버는 거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러기도 하지만 왜 거기다가 쓰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를 생각할 때 믿을 때 우리 헌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처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 재정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모함을 당해서 어려울 때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안 그랬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잖아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너 잘해봐라 그러지 않아요. 내 옆에 계세요. 그리고 같이 아파해 주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갈 때에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기간을 걸어가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디다가 써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영향력,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게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네 자신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네가 사용하는 그 모든 곳에 있어서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을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이 올려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돈 1센트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아 나 기분 나쁘니까 내가 드렸던 헌금 도로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헌금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의 제목의 헌금이 있잖아요.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뭐 신방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보고 너무 많으니까 다 치우고 딱 한 가지의 헌금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11조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조 헌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헌금을 순종의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11조 헌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은 취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이제 수입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들어와서 10%를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10의 1조는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거 나머지 건 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헌금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한 달에 1,000달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번 달에 1,000달러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1,000달러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11조 헌금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11조를 드리면 100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얼마가 있어요? 900달러가 있어요. 그럼 모자르죠? 한 달에 1,000불 필요하잖아요. 근데 900달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헌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순종의 헌금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헌금이며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기에 드리는 믿음의 헌금입니다.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월급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밥값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싸울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싸울 것이 없도록 이미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헌신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